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8월 8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조와 선지자 25장 출애굽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편에 계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곤경이 적은 길로 인도하셨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가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부조화 선지자 282. 앤드류스 성경 주석은 모세의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의 확실성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한다. 마지막 연은 가나안 정복에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적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님의 강한 팔 때문에 그들은 돌같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에 직면했을 때, 궁지에 몰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모세의 노래에서 확신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앤드류스 성경 주석.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왜 우리는 종종 애굽으로부터의 놀라운 구원 이후에 거센 홍해의 도전에 직면했던 히브리인들과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는가? 즉,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쉽게 믿음의 부족을 보이거나 표현하곤 하는가? 2. 장자를 잃었음에도 바로는 왜 이스라엘을 뒤쫓았을까? 이것은 누구라도 죄로 인해 또 죄를 지으면서 강팍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3. 우리 모두는 때로 끔찍한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 대다수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좋은 때를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결코 다 알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증거로 보아야 하며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티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을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불안한 마음들, 또 의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듣게 하여 주시고 읽고 듣는 것을 주님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저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앉아서 매일 책을 읽거나 교육을 하는 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제 조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살이 점점 더 많이 체중이 불고 그리고 이제 아프지 않았던 다리마저 오금이 아프고 또 더 이상 걷는데 힘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체중을 좀 조절하고 건강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운동을 위해서 따로 시간 떼어놓지 않았고 그리고 또 적절한 운동을 찾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게으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프지 않던 다리가 땡기고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해 있는데요. 이미 비전을 주셨고 저 인생을 걸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쉼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물론 이 일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점차 그 다리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또 조금씩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건강식을 하고 더 뉴스타트를 하면서 제 자신의 몸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고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양 아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레위 가족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 중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레위 족속의 아들인 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또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족속 중에 태어나는 것은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대 만에 나오리라라는 그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의 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 경건한 가정에 모세를 보내셨고 또 그 시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다 된 그 시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구원자를 선택하시는구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가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경건한 부모 밑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함께 될 수 있는 누나와 형을 준비한 그런 가정의 막내로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왜 모세를 숨겼을까요? 석 달 동안.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때 어떤 일 배경이 있었습니까? 1장에 보면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1장 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까 두렵다 하면서 노역을 시키고 더욱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면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시자 다음 명령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 아이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달을 세 달을 숨겨두는 일이란 이 모세의 부모 가정에서 엄청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숨겨두었을까? 그들은 이러한 예언을 말씀 맡은 자로서 잘 연구해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때가 다 참에 이 아이가 혹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부모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를 모세의 부모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이를 왜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아인 줄 알면서 불쌍히 여겼을까? 이 바로의 공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왜 모세를 아들로 삼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공주는 하세섭이라고 알려진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이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자라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궁정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세자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 애굽의 법을 공부해야 되고 정치를 공부해야 되고 세상의 학문을 가득 배워야 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를 하셨나 봤더니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구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도 어린아이였던 이 미리암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곳을 보자 얼른 유모를 구해오리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 혼자서 이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혹시 이 바로의 딸이 이곳에 모욕하는 시각을 알고 모세를 그곳에 두어서 혹시나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아이를 키우는 유모로서의 역할이라도 감당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계획을 가졌는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이런 지혜 있는 말을 또 좋게 인 공주는 어머니를 데려와서 이제 어머니가 이 모세를 12살까지 어린 유아의 때부터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어머니는 유대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필요하며 또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의 레위지파로서의 그런 교육을 모세에게 철저히 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선택을 받은 이 모세, 모세의 탄생과 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오늘 깊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건한 부모 밑에 또 지혜로운 형제들과 또 이 왕의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됨으로써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그를 이 강가에서 물에서 건져냈다 하여 모세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자라남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그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했던 그 교육을 다 마음에 품고 이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 제2의 그런 시기, 청년의 시기,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내가 어린 시절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또한 이 부르심을 받을 자로서의 상해를 살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오늘의 어머니들이 해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적용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가문을 만들고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재림을 위하여 어린 모세, 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시고 도울 사람을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9절로 5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50여 명의 일행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10여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귀국길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국을 거쳐서 귀국해야 했는데 이 행사의 실수로 중국 비자를 받지 않고 간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분명 돌아올 때 중국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미국 공항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본인들이 비행기를 태워서 중국에 보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중국 비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벌써 미국의 모든 관공서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휴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반드시 중국 비자를 받아야 내일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지금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하면 5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미국에 며칠을 더 머물러야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행사의 총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인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들이 문 닫는 대사원에 가서 중국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들은 그날 중국 비자를 받고 천만다행으로 다음 비행기를 통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 단체의 승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 우리는 여느 무리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에서 온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디선가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운이고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날 우리 옆을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 가진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요. 만일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모르는 것은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불행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교훈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마지막 때, 첫째,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어깨에 예수천당 부신지옥 띠를 두르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천국에 갈 것이고 모르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경고라기보다는 너무 독선적이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문구 때문이지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주신 금사라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지요. 실로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하늘에 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한마디로 목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종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 한번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결혼해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상에서 밥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함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모른다고.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긴장되는 시간, 구원이 확정되는 시간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모른다고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또 한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 자신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도 못 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니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에서 재워주고 옷이 없을 때는 옷도 주고 아플 때는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럴 기회가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들, 이웃들, 가난한 사람, 벌벗은 사람, 병든 자, 배고픈 사람들에게 베푼 너희들의 사랑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자, 베푸는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깨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그 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은 구원의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두 번째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서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멀지 않아 힘든 노예 생활을 끝나고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으면 앞으로 일어날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안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올지 그들은 하루 종일 긴장 속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온 소식은 비관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온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바로왕은 건방지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괴롭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에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우리 속담에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는 말이 있지요. 딱 그런 격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더 고역스럽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벽돌을 굽고 성 쌓는 일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할 일이 없으니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하며 대신 만드는 숫자는 전과 똑같이 하게 하라.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대가,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애굽의 궁정으로 바로를 만나러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놓은 바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 재앙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과 신하들,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56쪽.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죠. 시련의 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준비하신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 강과 물들의 근원을 하나님은 7일 동안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지역에 개구리 천지가 되었습니다.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밥을 먹는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침대도 올라옵니다. 방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온 길거리에도 온 세상이 개구리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강에서 올라온 더러운 개구리는 바로의 궁전에도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이 몸을 가렵게 하는 이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는지 애굽의 마술사들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했다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온 애굽을 덮은 재앙이었습니다. 이 파리떼가 집안에 들끓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한 지역은 가축들을 매우 많이 키우던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나 돼지, 닭을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똥천지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소똥, 돼지똥, 닭똥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마을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모든 차들도 냄새로 이 마을을 구별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끓는 것이 바로 파리였습니다. 온 마을에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문틈을 소홀히 하면 금방 집안에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하루 수백 마리의 파리를 잡은 기억도 생생합니다. 파리가 집에 가득하면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습니다. 밥 먹는 일, 잠자는 일, 빨래,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회신 살아남는 이들의 보면 애굽에 나타난 파리들은 크고 침이 있어서 사람이나 가축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가축들을 비롯해서 암소, 황소, 양, 말, 나귀, 약대, 집 나르던 모든 짐승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짐승들은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기 악한 헌대로 인하여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압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애굽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지긋지긋한 고통이 그들에게 닥쳐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버티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버팀은 곧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애굽에 내리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 맹렬한 불이 섞인 우박이 난데없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지역입니까?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봄도 없고 가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 오는 겨울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난생 처음 보는 우박, 얼음 덩어리가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바로 왕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로 왕은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덟 번째로 메뚜기의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메뚜기가 가끔씩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이번 메뚜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너의 아비와 너의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동풍을 따라 날아온 메뚜기의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에이, 메뚜기 끝까지 것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메뚜기들은 달랐습니다. 메뚜기들은 애굽 온 땅의 초록색은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나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거의 정신병자들이 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아홉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바로 애굽 온 땅에 암흑이 임한 것입니다. 너무 암흑이 짙어서 겨우겨우 옆에 있는 것도 더듬어 찾아야 했습니다. 너무 암흑이 심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암흑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배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티끌만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마지막에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곱 재앙이 이 땅에 내립니다.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내리는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재앙이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이고, 넷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재앙이고, 다섯째 재앙은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종기로 인하여 혀를 깨무는 재앙이고,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이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은 번개와 음성과 천둥 그리고 백근짜리나 되는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재앙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과연 누구에게 내리는 재앙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내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